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 일단은 이 문체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판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투나 이 문체랑 좀 달라서 일단 좀 생소해요.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쉬운 성경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체들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은 이거여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른 문체로 번역된 성경을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들을 볼수록 여러분에게 말씀이 더잘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또 혹시 이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된 성경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 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 즉 문화권이 우리랑은 매우 생소하고 다르기 때문일 것이에요. 중동 문화권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이곳에 있는 분들도 살면서 한번 가보기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동남아나 또 아니면 유럽이나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행으로도 많이 가지만 실제로 이런 중동 문화권으로 여행을 잘 가지 않지요. 물론 요즘은 또 많이 가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어떤 지리, 배경, 기후, 그래서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사람들이 살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여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는 하는데 참 읽는 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지 않고서는 잘 되지 않는.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당시 또 오늘날에도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이 한 7가지 정도 있다라고 해요. 주로 곡식 종류로는 밀과 보리. 우리는 이제 쌀이지만 그쪽은 밀과 보리가 주된 농작물이고 또 그곳은 햇빛이 아주 따갑고 건조해서 과실이 아주 좋지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지요. 그래서 특별히 5가지의 여름 과실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또 맛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혹시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정답을 너무 빨리 얘기하면 어떡해. 오늘 마지막에 해줘야지. 그건 센스 있게. 자, 그건 마지막에 이렇게 빼놓을게요. 네. 딴 거. 네, 석류. 네, 석류. 네. 네, 포도. 또. 올리브. 네. 목이 메요. 예? 네, 자몽 오렌지. 네. 선생님, 제가 사드릴게요. 네, 자몽 오렌지.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블루 7반인가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사드릴게요. 네, 또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또 먹고 싶은 거 얘기하시고. 자, 네. 네, 초코 자바칩. 네, 이따가 목사님하고 같이 배스킨라빈스 가고요. 네, 또. 네, 대추야자. 그렇죠. 네, 대추야자. 대추야자 말씀하신 거 맞죠? 아, 네, 대추야자. 네. 지금 뭐만 나왔죠? 제가 흥분해서 까먹었어요, 지금.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나왔죠? 예, 네, 다 나왔네요. 그리고 무화과. 네, 이 5가지가 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과실들이 아주 맛있는 이 5가지 여름 과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 현명 알지? 이 노래. 알지? 갑자기 선생님들만 아는 노래인 줄 알고. 네. 옛날 노래인 줄 알고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네. 현명이가 알면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명아, 그치? 고마워. 네. 어쨌든, 네. 자격지심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 어쨌든 이 노래를 들으면요,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그 여름 작물이 뭔지도 대충 짐작이 돼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반으로 이 노래가 지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네. 어쨌든 이 노래 생각하면은 대충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과실들이 풍족한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과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본문을 근데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 무화과 나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20절과 2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근데 어떻게 말라요? 뿌리째 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죽어있는 나무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싹 말라있는 그리고 누워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지요. 근데 보통 나무가 마르면 어디부터 마르냐면 이 가지 끝부터 마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마르고 죽는 건 사실 뿌리이지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마른다는 것 자체가 별로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뿌리까지 바싹 마를 만큼 그렇게 흉물스러운 상태로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이스라엘의 대표 작물을 거두어내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 죽어있는 모습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마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무가 죽게 된 것일까요? 우리 21절 말씀해 봤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예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그것도 나무를 향하여 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뿌리째 마른 나무를 보기 전날에 바로 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주를 받은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걸리는 게 뭐냐 저 노란 글씨로 해놨죠.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잘 수확되는 때가 아닌데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잘 돼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닮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아마 앞서서 이 말씀을 큐티한 학생들은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화났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분노하셨나? 예수님 그날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치 한 겨울에 수박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다소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아한 마음 역시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이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지만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열매를 맺고 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 1년 동안 5번 정도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유월절 즈음 했을 때의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실 그 열매는 그렇게 상품성이 있는 아주 탐스럽고 빛깔도 곱고 맛도 달큰한 그런 무화과는 아니고요. 조금 크기도 작고 맛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가 가장 첫 번째로 열려지는 그런 첫 번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첫 번째 과실을 수확할 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부를 때에 그 열매를 칭하는 명칭이 첫 번째 거두는 무화과랑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두는 무화과랑 명칭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즉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좋은 무화과를 거둘 시기는 아니라는 설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다소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 무화과가 맺혀지는 때에 이 나무를 만나셨고 이 나무에서 작지만 그래도 먹을만은 한 그 열매를 찾아 나무를 향하여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과실을 맺혀져 있어야 했던 나무에 그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크고 탐스럽고 값이 비쌀 만한 그런 무화과가 아니라 아주 작고 그저 한번 먹으면 먹을만한 그 정도의 무화과라도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조차도 없는, 하나도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예수님이 뭐 이 나무랑 원수를 졌다고 나무한테 저주를 하고 나무에게 평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독한 말을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었지요.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상태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요 그들의 실존이었기 때문이에요. 잎은 무성하고 겉은 번지르르 꽤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불쌍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나무를 뿌리째까지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때에 그 열매를, 과실을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보여주심으로써 말씀하셔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은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이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와서 찾으시는 열매가 엄청 비싸고요, 되게 좋고요, 정말 탐스럽고 그런 열매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열매라는 것이 참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사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근사하지 않잖아요. 네,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고 네, 별로 달지도 못하고 빛깔이 그다지 곱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한 열매가 있기를 우리도 원하지만 예수님도 너무나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여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렇게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곁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되지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성은쌤 하나님을 믿으라. 인성쌤 하나님을 믿으라. 네.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네, 바로 이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던가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즉 마가복음은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가복음 5장 34절 그리고 10장 5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건지 아세요? 누구한테 하신 건지 아세요? 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인 둘이 나와요. 네,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여인, 즉 혈루병에 걸렸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 큐티한 사람들 알아요. 그렇죠? 네, 맹인 바디메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의 믿음, 눈먼 자, 혈루병에 걸린 자, 죽은 자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촉매제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을 보이시죠. 다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자반에서도 암송하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지.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단련하여 깊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익은 무화과, 그래서 작은 그 열매를 맺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때에 맞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또한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단련하시기도 하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놓으신 선생님의 글귀를 봤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가는 중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절로 익어간 열매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때로는 강한 햇볕을 쪼이면서 태풍도 맞고요, 천둥도 맞고, 그러면서 그 열매는 익어가고 성장하고 당도를 더해가겠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마 이렇게 뿌리째 말라 죽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꿈이었겠지요. 네. 하나님도 그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된 우리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상황들, 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맺는 그 열매들은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래서 누군가의 그 메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아주 수분이 많은 그런 맛있는 과실들로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월 우리 수련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옅어진 믿음의 색채들이, 또한 여러분의 바닥난 믿음의 자리들이 다시금 풍성함을 회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